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25장 2절까지 읽겠습니다. 주보에는 44절로 나왔는데 40절서부터 25장 2절까지 읽고 그 뒤에 있는 것들은 생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설교할 때 성경을 많이 읽을 거거든요. 다 읽을 거라 굳이 미리 읽으면 시간이 좀 낭비될 것 같아서 그냥 뒤에 있는 걸 생략하고 또 오늘 그 말씀의 주제가 되는 40절서부터 25장 2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 말씀과 25장 말씀을 살펴서 말세의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하신 주님의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한 귀로 듣고 또 금방 잊어먹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어 오늘의 삶에 적용하고 오늘의 삶을 돌아보는 귀한 능력의 말씀이 되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가는 그런 말씀이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방학해서 이제 여기를 떠나 또 여행 가신 분도 계시고 또 한국으로 계신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마태복음 21장부터 등장하는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의 기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참 지나왔지만 21장부터 이제 예수님 생애 마지막 일주일의 기간에 벌어진 일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한참 지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요일로 말하면 오늘 본문이 되어지는 시기는 화요일 날이에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화요일 날. 예수님께서 화요일 날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심각한 논쟁을 벌이죠. 그래서 논쟁을 벌이고 나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신다고요. 하시고 나서 그 기드론 골짜기를 중심으로 한쪽은 예루살렘 성전이고 한쪽은 감람산 이렇게 언덕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화요일 저녁에 그 말씀을 마치신 후에 숙소로 가시기 위해서 성전을 나와서 감람산을 올라가시죠. 감람산 정상에 다다랐을 때 그게 높지는 않지만 산이기 때문에 잠시 쉬실 때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23장 내용이죠. 뭐라고 질문하냐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성전이 무너지고 또 말세에 일어날 징조가 언제 일어나고 징조가 뭐냐 하고 말씀하시자 이제 24장에 들어서 예수님께서 언제 올 것이다, 징조가 무엇이다 하는 말씀을 24장에 쭉 하시죠. 우리가 그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 24장을 예수님의 소묵시록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되어질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묵시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대표적인 묵시록이 뭐라고 그랬죠? 구약에 에스겔, 다니엘서. 신약으로 들어오면 요한계시록. 예, 이게 큰 분량의 묵시록이 있는가 하면 짧은 내용이지만 예수님께서 미래에 되어질 일과 그 시기에 예루살렘 성에 있어질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원 묵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이렇게 올라앉아서 24장 25장 긴 내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감람산 강화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성경에 예수님의 긴 다섯 편의 그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가 산상순 말씀이고 마지막 말씀이 이 감람산 말씀이라고요. 근데 그동안 계속 살펴오면서 예수님의 소 묵시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경에 나타난 묵시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 묵시를 말씀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유혹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시고 그 묵시를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왜 우리가 미혹받지 말아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 묵시나 또는 성경에 나타난 모든 묵시에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혹시? 묵시라 함은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하는 건데 그 예언에는 특징이 있다고요. 그게 뭐나 하면 그 미래에 되어질 일을 말씀하는데 그 되어질 때를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예. 성경은 교묘하게 알 수 없도록 장치를 만들어서 그 묵시를 말씀한다 그랬어요. 모든 묵시가 다 동일합니다. 그 뭐냐 하면 묵시가 일어나는 그 시기와 또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시기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말세를 다 이렇게 믹스해서 막 교차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특정한 말씀이 어느 시대를 향한 말씀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지난주에. 그렇다 그러면 왜? 아니, 미래에 되어질 일을 말씀하면서 그때와 시기를 정확하게 딱 짝을 주어서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하기가 편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알 수 없는 말을 왜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성경은 그것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살펴볼 얘기는 그렇다 그러면 왜 성경이 왜 그것을 말씀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문맥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오늘 읽은 24장 40절서부터가 그 예수님의 해답의 시작이고 또 그 내용은 25장 끝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지난주에 말씀드린 왜 그렇게 알 수 없는 때를 예언을 통해서 미리 말씀을 하셨냐 하는 것 중에 첫 번째 거는 지난주에 다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말씀한 거예요. 기억나시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한 거라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준비하라고. 그것까지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살펴볼 말씀은 왜 준비해야 되느냐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어떻게 또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살피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지난주에 주님께서 그 예언의 알 수 없는 때를 향하여 예언을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것을 때를 미리 가르쳐주면 우리는 방법적으로 그것을 준비하고 또는 쉽게 그것을 넘어가거나 피해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또는 어떤 수단을 우리가 알고 싶어요. 그죠? 뭐 많이 미리 알려주신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거잖아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어떤 그런 징조에 대해서 이걸 피해가거나 혹은 쉽게 맞이할 방법을 우리가 연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것 때문에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 그랬죠. 단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고 두 번째는 미리 준비하라고.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오늘 성경이 이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읽은 첫 본문이 40절인데요. 40절 우리가 40절서부터 어디까지 읽나면 43절까지는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다 마지막 25장까지 다 살필 건데 끊어서 우선 40절서부터 43절까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세의 때가 반드시 온다. 세상이 다 없어져도 당신이 하신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러나 그때와 시기는 알 수 없다.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당신도 모른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이어진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섯 가지 예화를 들어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특징이죠. 예수님의 설교 내용을 보면 대부분 다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하느라고 또는 알 수 없게 하느라고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좀 살펴보겠지만 앞에 있는 세 가지 비유는 왜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고 뒤에 두 가지는 무엇을 또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 40절부터 첫 번째 나온 말씀이 쭉 이어진 다음에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 말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신다고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을 때 나타나는 그 접속사 중에 특별히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심해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그러므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앞에 있어진 내용의 결론이거든요. 결론. 여러분 그렇다면 24장과 25장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이 그러므로 이전이 중요할까요? 그러므로 이후가 중요할까요? 예, 그러므로 이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굉장히 귀담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하는 얘기 앞부분은 무슨 얘기가 있냐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할 것이고 또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을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 말론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한다고요. 이 말씀은 왜에 해당되는 것은 왜? 왜냐하면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 말론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준비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 준비해야 된다고요? 어느 날에 임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앞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할 거다. 이 말씀을 50%는 데려가고 50%는 남겨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요. 그 밭이나 맷돌은 일상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상의 남자들은 밭에 가서 일하고 여자들은 맷돌을 갈아서 뭔가 음식을 만드는 것이 일상의 삶이었으니까 일상의 삶을 사는데 사는 중에 어느 날 주님이 재림을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일이 없을 거다. 그리고 여러분 일상의 삶을 살잖아요. 똑같이 학교 가고 뭐 장 보고 그 말씀을 하는 거라고요. 50%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늘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살 때에 그럴 때에 주께서 임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만 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일상의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중에 주님의 임재가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의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왜? 44절서부터 5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44절서부터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의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주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무슨 말씀을 하시나 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결론이 도치가 됐어요. 결론이 44절에 먼저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앞에는 무슨 얘기예요? 때와 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고 두 번째는 생각하지 않은 때에 같은 말이지만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화를 또 예를 드셨죠. 비유를. 한 주인이 어디 떠나면서 자기의 두 종에게 당신의 일을 맡겼어요. 당신이 관리하던 사람을 관리하는 일을 맡겼는데 한 종은 그 주인이 떠나면서 언제 돌아올지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떠났거든요. 그냥 내가 여행을 가는데 너는 이러이러이러이 맡고 너는 이러한 일을 맡아 하고 일만 맡기고 언제 돌아올지를 얘기 안 하고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종은 언제 돌아올지를 모르니까 그냥 묵묵히 자기의 맡은 일을 열심히 한 거예요. 때를 따라서 맡겨진 사람들한테 매기고 재우고 이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근데 한 종은 여기서는 게으르다 표현을 했어요. 악한 종이라 표현했어요. 근데 이 종은 사실은 지혜로운 종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자기가 생각할 때 주인이 올 때쯤 자기가 맡은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직 때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뭐 언제쯤 되면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맡은 일을 다 하면 되지 생각하고 일단 주인이 없을 때 편하게 여기 표현대로 친구들을 데려다 이제 술 먹고 노는 거예요. 뭐 한숨 자고 일어나서 맡은 일을 하면 되니까. 그죠? 근데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생각하지 않은 때에 그 주인이 다시 오리라. 왔을 때 묵묵히 자기 일을 한 사람은 그 일을 한 것이 복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요. 왜요? 주인이 그것을 볼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굉장히 칭찬하겠죠. 그죠? 그리고 맡은 일을 다 그에게 맡기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요. 근데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머리를 굴리는 거죠. 그죠? 머리를 굴려서 아 조금 이왕이면 지혜롭게 일을 하자. 사실은 세상 사람들에 볼 때는 이 후자가 훨씬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일을 낭비스럽게 하지. 세상의 법칙은 뭐예요? 가장 작은 것을 투자해서 많은 결과를 얻어내는 게 지혜인데 주님께서는 그런 것을 지혜라 말씀하지 않거든요. 맡겨진 일에 대해서 묵묵히 당장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그게 그 사람한테 복이라고요. 왜 준비해야 되느냐? 언제 오실진 모르니까 그냥 오늘 주어진 일에 대해서 묵묵히 하라는 말씀이라고요. 그렇게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뭐 특별히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어진 일 천천히 하면 되는 거예요. 또 그것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비유를 든다고요. 그게 뭐냐 하면 마태복음 25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되어지는 말씀인데 주일학교를 다닌 사람들은 이미 잘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이거는 25장에 특별하게 뭐 큰 제목으로 열처녀의 비유를 했는데 특별히 큰 제목을 붙일 이유는 없어요. 앞에 그 세 가지 비유 중에 한 비유일 뿐이에요. 자, 세 번째 비유도 또 한번 봅시다. 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지 25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시작. 그때에 천군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예 왜에 해당되죠 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끼어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또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열처녀의 비유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사실은 그 시대 결혼 문화를 조금 이해를 해야 좀 더 분명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뭐 정해진 날 남녀가 함께 모여서 결혼식을 치르면 되지만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는 이틀에 걸쳐서 해요. 결혼식을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신부집에 가는 것부터 결혼식의 시작이라고요. 언제 가냐면 저녁에 간다고요. 신부집에 가서 거기서 하루를 묵고 아침에 신부를 데리고 다시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이제 거기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결혼식만 결혼이 아니라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집에 갈 때 그 부분도 결혼식이거든요. 근데 오늘 그 예수님께서 비유로 든 내용은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신부 집에 가는데 신부는 저녁에 가니까 당연히 뭐 지금 가로등이 있어서 뭐 그럴 필요도 없겠지만 이 당시 뭐 전기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죠? 이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거죠.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을 맞아서 쭉 밤에 나와서 등불을 준비한다고요. 그래서 신랑이 오면 그 친구들과 함께 신부 집에 들어가서 잔치를 벌여요. 버리고 그 순간 이제 신부가 출발을 하는데 신랑 집에서 하는 결혼식 그 예식은 동네 사람이 다 참여해서 놀지만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려올 때는 누구한테나 하는 게 아니라 친한 자기 친구들이나 몇몇 사람들한테만 연락을 하고 등불을 줘서 그 사람들이 신랑을 맞이하고 등불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신부 집에 들어가서 저녁에 이제 조그만 소규모의 잔치를 벌이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 상황이. 그러니까 그날은 동네 사람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미리 신랑을 맞으라고 이렇게 소스를 줘서 등불을 갖고 준비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등불이 없다 그러면 미리 알려주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신부들이 쭉 나가서 줄을 섰는데 신랑이 신랑 마음에 드는 시간에 오는 거예요. 요즘 같은 이름은 이제 그 신랑 혼나겠죠. 그죠? 그러나 이건 이제 비유에 등장하는 거니까 그 당시 뭐 전화도 없고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언제 올지 모르고 기다리는데 신랑이 좀 늦은 거예요. 쭉 10명이 나갔었는데 그 중에 5, 이것도 50%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준비와 준비되지 않은 자를 비유한 얘기예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진로를 발휘한 거죠. 왜냐하면 굳이 뭐 미리 준비할 것 없이 가서 잠깐 지나가면 되니까 내가 옆에서 좀 얻어서 지혜롭게 그냥 얻어서 신랑이 올 때 그 상황에 맞게끔 준비해서 맞이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혜를 발휘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지혜롭고 또는 미련하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지혜롭나 하면 등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죠. 뭐 굳이 뭐 미리 이렇게 귀찮게 그럴 필요가 있어. 그냥 가서 잠깐 올 때 잠깐 빌려 조금 얻어갖고 이렇게 비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깨어 있었으면 다행인데 자버렸잖아요. 싹 들어가 버렸고 나중에 보니까 기름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실제 상황이라면 또 뭐 또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한 거라고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준비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가지 비유를 세 번을 강조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나 하면 계속 이 말씀이 있어 왔기 때문에 오늘 사는 우리는 정말 준비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뭐 여기서 지금 9년째 목회를 하는데 내내 9년째 얘기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이, 여지까지 뭐 1960년대부터 뭐 한국의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60년 들어온 거 아니지만 그 전에 들어왔지만 뭐 교회가 부흥할 때도 계속 부흥 강사들 그렇게 얘기해도 안 오시더라. 그죠? 그러니까 오늘 뭐 내가 유학 기간 중에 오실 리는 만무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일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논밭에 달러 나가고 또는 맷돌 하고 뭐 기름 아무리 준비하라고 해도 지혜롭게 그때쯤 미리 징조가 나타나면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오늘날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징조를 알 수 있다? 없다. 예. 그때 오시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계속 반복하시는 것 같아요. 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리고 지진과 지진이 일어나고 그건 언제부터 계속 있었거든요. 계속 주어지니까 또 지진이 난다 그래도 그거 과학적으로는 다 입증이 됐어. 그 불의 고리, 그 태평양 그 기판이 흔들려서 그러는 거지 말세 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세 때 그 기판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착각을 하는 거죠. 그죠? 이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시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걸 역으로 과학적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판이 어쩔 수 없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 둘레만 지진이 일어난 거야. 전부 우리 나름대로 지혜를 발휘한다고요. 지혜를. 지혜롭게 생각한다고요. 성경은 그런 지혜를 향하여 어리석다, 악하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어리석다, 악하다. 이 중요하죠. 그죠? 오늘날 우리는 언제 올지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이 모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삶. 그럼 이제부터 살펴본 것은 어떻게 준비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죠. 그 어떻게 준비했냐 하는 것도 주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 이어서 그게 14절서부터 등장하는 유명한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 구절을 유명한 구절이니까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그 결론을 정리해 보십시오. 14절에서부터 어디까지 읽나 하면 30절까지 읽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지만 아주 단순한 내용이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4절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게 돌아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예, 유명한 달란트 비유죠. 예. 이 달란트 비유도 사실은 많이 오해가 됩니다. 주일학교에서도 오해가 되고 또 많은 심심찮게 오해가 됩니다. 어떻게 오해가 되냐면 달란트를 남겨야 되는 것으로 남겨야 되는 달란트를 남기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왜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때를 준비하라는 것 중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해당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준비하냐? 달란트를 남겨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그 문맥적으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어디다 하셨나 하면 인간의 언어 속에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언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다 묘사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인간의 언어 속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간 언어의 습성을 알아서 습성 안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제가 강조한 게 우리가 쭉 무엇을 얘기하고 그러므로 이렇게 해라. 이것은 인간 언어의 습성이에요. 그죠? 문법의 특성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목적이 뭔가 왜 그 말씀을 하신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이 달란트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달란트를 남기라 해서 한 말씀이 아니라고요. 앞뒤 다 자르면 남겨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되어지는데 달란트를 남기라는 뜻에서 한 말씀이 아니라 말세를 준비하는 때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비유에 등장하는데 여러분 잘 보셨듯이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한 종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겼어요. 이렇게 구분한 근거가 뭐였어요? 15절 나와있죠. 각각 그 재능대로.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는 재능 그랬는데 조금 더 확대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단순한 재능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할 능력, 재능,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상황, 또 뭐가 있을까요? 할 수 있는 뭐 상황이나 여건이나 비슷하죠? 예. 상황, 예.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해서 주인이 판단을 해서 한 사람한테는 다섯 달란트, 한 사람한테는 두 달란트, 한 사람한테는 한 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주로 인간의 기준은 근본적으로 양에 있어요. 많은 것을 좋아해요. 그죠? 많은 것을 좋아해요. 많이 남기면 그래서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각각 재능에 따라, 각각 상황에 따라, 각각 나이에 따라, 각각 그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취향도 포함이 돼요.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가 한 44명, 많게는 40한 5, 6명도 되거든요. 근데 성경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쓰셨나면 그 사람의 가진 환경,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직업, 자라온 여건, 자라온 그 시대, 이것들을 다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거기에 맞게끔 성경을 쓰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복음서도 4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예수님의 1대1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각도가 다 달라요.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지만 이 마태는 유대인의 정통적인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의 시각은 오로지 어떤 데 시각이 있냐면 유대인들한테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특징을 진짜 한 2년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특징이 나타난다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너도 나도 다 구약의 얘기를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예를 굉장히 많이 갖고 들어와요. 그래서 구약에 이렇게 이렇게 얘기한 것이 이게 이것을 위한 거다 하고 계속 구약을 끌어들이거든요. 이건 왜 이런 특징이 나타나죠? 마태가 유대인이었고 유대인들한테 쓴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누가는 대상이 누구였는 줄 아세요? 대상이? 예, 데오빌로라는 어떤 이방인 사람이었다고요. 또 누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직업이 의사였어요. 의사이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형태라든가 뭐 예수님께서 어떤 인간을 묘사할 때 그 사람의 특성이 잘 나타난다고요. 딴 사람들은 그냥 못 박혔다 그러는데 누가는 셋째 마디 뼈 어디에 박혔다 이렇게 묘사를 한다고요.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직업, 특성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기록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 그 맞는 상황을 다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학생이죠? 유학생이 맞는 상황을 주신다고 여러분에게. 여러분 또 나이가 다 지금 다 30대 초반, 20대 뭐 말해서 30대 뭐 초반에 해당되죠? 그 나이에 맞는 상황을 여러분에게 주신다고요. 여러분 또 애 키우시는 분들은 애 때문에 힘드시는데 그 상황도 하나님께서 맞춰서 일을 주신다고요. 학생은 학생이고 직장인은 직장이고 사업은 사업이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맡게끔 주신 거라고요. 맡겨주셨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결산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결산할 때 관점이 뭐냐? 우리들의 관점은 많은 양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양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 다섯 달란트 맡은 사람이 와서 다섯 달란트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칭찬을 한다고요. 근데 그 다음에 두 달란트 맡은 사람이 이제 계산할 때가 됐어요. 두 달란트 사람은 딱 두 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나 보세요.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23절과 21절이 내용이 달라요? 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대로 하면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한 거예요. 그죠? 떠나 옮긴 거예요. 똑같아요. 내용이.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관심은 양에 있지만 주님의 관심은 양에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뭐에 있어요? 뭘 칭찬해요? 적은 일에 충성했다. 그럼 뭘 칭찬하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자세에 있다는 거예요. 자세.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바른 자세로 준비해야 돼요. 말세일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바른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우리들은 보통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많이 좋게 화려하게 잘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실 줄 알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교회 리더가 돼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잘해드리고 많이 해드리고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데 아니요. 주님의 관심은 자세에 있다고요. 어떤 자세로 하느냐 하는 것을 주님께서 관심 있게 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앞에 다섯 달란트나 두 달란트는 앞뒤 생각하지 않고 맡은 일에 바른 자세로 했어요. 근데 한 달란트 맡은 사람, 여기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인을 잘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주인은 24절,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오히려 손해보지 않고 그냥 맡은 걸 잘 남겨드리면 오히려 그게 더 잘하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한 달란트 받았으니까 능력이 어떤 사람이에요? 능력이 많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죠? 능력이 많지 않고 또 환경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환경을 자기가 잘 아니까 지혜를 발휘한 거예요. 차라리 내가 손해보느니, 그죠? 잘 못하니까 앞에 나가면 손해볼 수도 있잖아요. 손해보느니 그저 요거 잘 보관해서 드리는 것이 오히려 주인의 마음에 드는 거다. 지혜를 발휘한 거죠. 근데 성경은 지혜롭다고 그래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네가 지혜를 발휘하는 것은 하나님을 양적인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안 남겨도 손해 안 보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다. 네 자세다, 자세. 그런데 이 사람은 자세를 발휘해 가진 것이 아니라 지혜를 발휘해서 주인의 마음을 나름대로는 읽은 거잖아요. 그죠?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에 대한 해답을 한번 여러분 가져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죠, 말세를? 주님이 예화를 들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예. 바른 자세로 주어진 일에, 맡겨진 일에, 주어진 상황에 성실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학생은 학생답게 반응하시라고요. 여러분, 학생이기 때문에 머리를 굴리지 마시라고요. 학생이기 때문에 내가 졸업한 다음에 뭐를 하겠다. 학생인 걸 주님이 아시고 학생 상황에 맞게 주님이 요구를 하신다고요. 근데 여러분은 학생이기 때문에 나는 공부 끝난 다음에 하겠다. 그런 사람 참으로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냥 적당히 예배드리고 예배 참석하고 내가 학생 끝나고 나서 나의 상황이 주어지면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아이도 다 키우고 뭔가 여건이 되어지면 그때 나는 봉사하겠다. 천만의 말씀. 그때 와 시기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학생 때 주위에 누가 오실지 어떻게 하느냐고요. 여러분 학생 시기에 여러분 주어진 시기에 주어진 상황에서 주의 백성답게 반응하라고요. 그 얘기는 다음에 나와요. 마지막 한 디오 남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죠. 여러분 학생은 학생 신분에서 거기에 맞게끔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학생이기 때문에 지각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나는 학생이기 때문에 금요일날 밤새고 토요일날 밤새기 때문에 나는 조금 늦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아니요. 학생이기 때문에 정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자고요. 나는 학생이기 때문에 봉사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학생에 맞게끔 그 수준에서 봉사하면 되거든요. 얼마나 그 상황에 맞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를 발휘하는지 몰라요. 나는 이제 갈참이기 때문에 적당히 그냥 하다가 또 명분은 좋죠.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 새로 오는 사람들도 시켜야지. 아주 그 말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 맞는 말이지 뭐. 그래서 주님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 맞아요. 새로운 사람들한테 일을 맡기고 훈련을 시키는 거 잘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좀 고참들은 뭐 해야 돼요? 고참들은.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고참들은 뭐 해야 돼요? 굳은 일을 해야죠. 남이 안 하는 굳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굳은 일을 안 해. 왜 고참이라고? 굳은 일은 신참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새로운 사람들은 일을 배우는 쪽에 맡기고 여러분 다 알았으면 이제는 정말 가서 남이 안 보는데 가서 쓸고 남이 안 닦는 데 가서 닦고 걸레 잡고 얘기하시라고요. 고참들은 예배 끝나면 나가서 토킹 어바웃하고 신참들은 그냥 책상 날르고 뭐하고 정신없는데 고참들은 딱 앉아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얘기하고 있어요. 굳은 일을 하시라고요. 굳은 일을. 그 맡겨진 상황에 바른 자세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누가 1억 내놓으라고 그래요? 뭐 여러분들한테 누가 선교사로 나가라고 누가 그러느냐고요. 여러분 학생이잖아요. 그 상황에, 그 나이에, 그 적성에 다 맞는 일을 맡기신 거라고요. 거기에 맞는 일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요. 머리 굴리지 마시라고요. 세상은 지혜롭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게으르고 악하다 말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기억을 하세요. 남은 한 가지는 사실은 어떻게야 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어떻게야 왜를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말씀하시냐면 31절서부터 이제 25장 마지막 절까지 야, 이 뭐 25장 한 장, 비유 하나를 가지고 설교 한 주 해도 되는데 한꺼번에 다 막 하다 보니까 좀 벅차긴 하네요. 자, 31절서부터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스스로 한번 어떻게요? 왜를 찾아보세요. 먼저, 읽읍시다. 31절서부터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복받은 자들이여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셨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린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자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왜 해당되는 대답을 찾으셨습니까? 앞에 앞부분에 나오는데요. 앞부분에 32절과 33절 한번 보십시오. 왜? 왜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준비하면서. 앞에 것도 사실은 달란트 비유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도 사실은 어떻게 준비하라는 얘기도 있지만 왜 준비해야 되는가도 사실은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계산해야 될 때가 반드시 온다 하는 얘기예요. 이것도 반드시 어떻게 오냐면 마치 그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섞어놓지 않거든요. 구분하듯이 구분할 거다. 보통 이 비유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쟤는 염소인가 봐. 쟤는 양인가 봐. 뭐 교회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우스꽝스러운 얘기죠. 그죠? 누가 영이고 누가 염소예요. 그게 아니라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그러니까 비유를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누군 양이고 누군 염소가 아니라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구분할 거다. 그 양 같은 사람은 뭐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뭐 이렇게 양과 염소가 아니라 그렇게 구분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보십시오. 선한 쪽으로 구분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칭찬을 한다고요. 너희들이 나를 주릴 때 먹였고 헐벗을 때 입혔고 굶주렸을 때 목마를 때 목을 줬다. 그 사람들이 언제요? 우리가 언제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반대편에 너희들은 하나도 안 했다니까 그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냐?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이 곧 안 한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말씀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것도 역시 성품적으로 자기한테 주어진 일에 성도로서 반응을 해야 돼요. 성도로서. 우리는 자꾸 입히고 먹히고 일로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자기한테 주어진 어떤 일에 대해서 성도답게 반응하는 거예요. 성도가 어때야 돼요, 우선? 가장, 제가 늘 강조하죠? 성도로서 가장 근본적으로 나타나야 될 표정이 있다고. 뭐 해야 돼요? 좀 따스한 표정을 갖고 있어야 돼요. 따스한 표정. 예수 믿는 사람들 얼굴에서 막 싸납고, 막 이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면 안 돼요. 일단은 좀 따스하게 대하고, 예, 좀 그래야 되거든요. 예.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늘 그렇게 살라고 여러분 애쓰고 반응하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작은 일에, 주변의 상황에서 작은 일에 충성되게 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돌아보고.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예. 여러분 상황에서 뭘 하겠어요? 여러분이 사업해요? 여러분이 장사해요? 그래서 뭐 큰 돈으로 뭘 하라는 거, 그거 안 하잖아요. 예. 그냥 학생은 학생 수준에서 뭘 돌아볼 수 있겠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환경에서. 여러분 능력에서, 여러분 나이에서, 여러분 성품에서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스로 찾아서 하셔야죠. 스스로 찾아서. 뭐 큰 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 작은 것, 작은 자에게 하나 한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나에게 한다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작은 일에 반응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그 일에 영광을 받으시는 거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답게 반응하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주의 이름 때문에 작은 것에서 참고, 작은 것에서 조금 더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고 그렇게 하라고요. 좀 돌아보면서 나중에 이 다음에 학위 따서 잘하고 학위 따고 좋은 직장 가면 잘하고 그러지 말고요. 오늘 공부하면서 바쁜 걸 알아요. 바쁘지만 돌아보라고요. 바쁘지만 돌아보고 관심 갖고 살펴주고 세워주고 좀 땡겨주고 그런 일 하라고요. 그게 뭐냐? 말세 때를 준비하는 삶이라고요. 늘 언제 오셔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거든요. 우리한테 잘하는 것 요구하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자세를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을 그가 아시고,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그가 아시고, 우리의 능력을 그가 아신다고요. 그런데 주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능력은 충분히 똑똑한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안 똑똑한 사람처럼 행동하면 주께서 뭐라고 하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요. 그때 아 주님 조금만 기다려주시지, 내가 이 다음에 몇 년 있으면 내가 학위 땄으니까 직장 가서 좋은 직장 갖고 조금 애들 좀 키워놓고, 그죠? 집에 대한 그 할 부분도 어느 정도 끝나서 집도 안정되고 이렇게 되면 그때는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 할 것인데, 왜 조금 미리 오셔갖고 나로 하여 이렇게 당황스럽게 만드냐?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우리는 양을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거 생각한 게 아니거든요. 주어진 일에 여러분 나이에 맞게, 여러분 환경에 맞게, 여러분 신분에 맞게 그냥 그때 그 일 잘하시면 돼요. 이게 말세를 준비하는 삶이라고요. 우리는 늘 말세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결론을 냅시다. 주님께서 때를 알지 못하는데 왜 미래에 대한 일을 말씀하시냐? 반드시 오기 때문에. 준비하라고. 어떻게 준비하느냐? 어떻게 준비하라고요? 예. 주의 성품을 가지고 작은 일에, 주변에서 자기가 하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큰 것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아시니까. 그분이 우리를 아신다고요. 뭐 여러분의 능력이 없는 거 요구하지 않으신다고요. 제가 봐도 아, 좀 뺀질거린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뭐 제 판단이 옳은지 하나님의 판단이 옳은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땐 그래요.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의 상황에, 저도 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과한 거 요구하지 않는다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과한 거 요구하던 거요? 제가 여러분 학기 중에 잠깐 그 휴식하고 학교 휴학하고 선교사로 나가라고 그러던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학생의 신분에 맞춰서 요 시기에 맞게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학생의 시기에 이 지금 맡겨진 이 교회도 이게 여러분에게 맡겨진 교회라고요. 여러분의 교회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나는 학생은 이거 어차피 이거 지나가는 시기니까 빨리 이거 지나가고 내가 이제 어디에 정착해갖고 안정되게 거주할 지역에 내 교회에 가서 그 교회에 내가 충성하겠다. 학생의 때는 잠깐 지나가는 교회니까 일단 예배나 드리고 그냥 간단히 생활을 하고 그러겠다. 그럴까요? 아니요. 그 시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놓으신 거라고요. 이게 두 달한테 해당될지 한 달에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맡겨진 시기에 여러분에게 맡겨진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성되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이건 저의 교회가 아니에요. 저도 감은 그만이에요. 저도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여기에 맡겨진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 교회를 옮겨놓으시면 제가 또 다른 교회에서 섬겨야 되잖아요. 제가 이 교회 내 교회라고 고집할 수 있어요? 가라 그러면 가야죠. 물론 가지 말라 그러면 주저앉아 있어야죠. 이게 이제 목회자들의 일이고 여러분들은 적당한 시기에 되면 또 다 떠나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시기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맞게끔 이 교회를 잘 섬기고 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애정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들이 맡은 일들을 잘 감당을 하셔야 돼요. 나는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도 학생 일이야. 공부만 학생의 일이야. 그리고 공부만 하시면 안 돼요. 솔직한 얘기로 저도 뭐 여러분만큼은 공부 안 했지만 그래도 졸업하고 신학 한 7년 공부해서 신학만 많이 했죠. 그만하면. 그래요? 안 그래요? 이만하면 뭐 공부를 했다고 말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학교 졸업하고 신학만 7년을 더 했으니까 지금도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뭐 여러분 같은 공학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내가 얘기하는데 솔직히 공부만 해요? 학생은 공부만 해요? 안 그러잖아요. 얼마든지 여러분들 시간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예, 시간 관리 잘해서 공부도 잘하고 주변도 좀 돌아보시고 공부 외에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준비하는 삶을 삽시다. 늘 준비하는 삶을 사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